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주 주목할 만한 피조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사실 이 배의 못의 존재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뤘듯이 이 존재가 풀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하마나 들소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배의 못을 하마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 와서는 이 히브리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옮겨와서 베헤못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 베헤못이 욥이 살던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동물이다라고 보는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루는 존재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성경의 8절의 할애한 시기까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이 베헤못이라는 존재가 그냥 사사로운 존재가 아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8절에서 9절,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피조물과는 좀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힘의 원천이 허리 그리고 배의 힘줄에 있다라고 했고요. 꼬리를 한번 흔들릴 때 백향목이 요동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뼈가 놋과도 같이 단단하고 그 뼈대가 쇠빗장과도 같이 단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말 세고 그리고 이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지는 설명이 뭐냐면 이 베헤못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뭐 연꽃도 그렇고 시내버들도 그를 감싸게 되고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뛰노는 모든 산에 있는 풀도 이 베헤못에게 먹이를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강물은 소용돌이를 치지만 베헤못은 태연하게 그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게 이 베헤못이라는 존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죠. 19절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제 으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만 보아도 베헤못이 아 정말 대단한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제3자가 어떤 다른 사람이 베헤못을 보고 관찰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헤못을 직접 지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베헤못에 대해서 표현하신 걸 볼 때 아 정말 이 피조물이 정말 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쉽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욥에게 이렇게 베헤못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그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멋지게 창조하신 베헤못을 감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욥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더욱더 난처하게 그로 하여금 더 심각한 어떤 마음의 압박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어조로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욥의 짧은 답변, 그리고 이어지는 폭풍 같은 하나님의 질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어조로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헤못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대화의 흐름이 어떤 흐름에 있습니까?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why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because라는 답변을 주신 흐름 안에 오늘 본문도 속해 있는 겁니다. 욥이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고난의 원인과 또 극심함에 관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했던 것들에 대한 답이 내려지는 과정인 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발견할 수 있는 베헤못의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베헤못이 인간의 통제 안에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요 그 누구도 그것을 잡을 힘이 없는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베헤못을 다스리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인간이든 어떤 피조물도 베헤못을 다스릴 통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폭풍 속에서 던지시는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피조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비밀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능력과 그리고 인간의 권한에는 열려있지 않다.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능력과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그저 동물 하나를 통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지금 베헤못을 통해서 욥의 눈앞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건 거죠.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욥, 네가 원망하느냐? 나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느냐? 너는 그냥 옳기만 하고 너의 하나님인 내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욥으로 하여금 위엄과 존귀를 갖춘 다음에 영광과 영화롭게 한번 심판해보라는 거예요. 욥이 한번 다스려보라는 겁니다. 그가 교만한 자들의 얼굴을 꺾어서 땅에 그 얼굴들을 한번 묻어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들 속에 분명하게 관통하는 이 뼈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이 욥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의로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것이 야고보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유함과 강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의 현실 또한 우리의 통제력에 따라서 그것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눈물과 탄식은 나올 수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고개는 떨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현실에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형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고난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물론 이러한 상상들은요, 이러한 고백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내 바람 속에서만 갇혀버리는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요, 어느샌가 우리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모순과도 같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외면하며 등 돌리는 신앙의 크고 작은 반항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이 논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통제가 허락된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영역을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한계를 정말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변함없이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욥기 1장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묘사하는 그 욥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석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살아가는 욥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그 장면에서요, 만약 그 1장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서 던진 이 질문들을 욥에게 주신다면 욥이 뭐라고 말할까요? 망설임 없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욥에게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임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리고 욥의 잘못이 1도 포함되지 않은 고난을 그가 감당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하냐? 정말 그것이 나의 영역이 맞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부하든지 빈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이요,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잘 안 되고 때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빚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가득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붙들고 계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는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